자,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가엣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믿음으로 세 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세 주에 걸쳐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계 3대 종교의 공통적인 조상이에요. 유대교에서도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슬람에서도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3대 종교 모두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고,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을 변명을 하나 부여를 했는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와, 어떻게 이런 칭호를 얻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친구. 친구와의 깊은 우정에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그와의 교류를 통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부여합니다. 나의 벗. 이사야 41장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때로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천몇백 년이 지난 때예요. 이사야 때는요.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였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자손들이다. 내가 친구를 여겼던 그 혈통을 따라 일어난 그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특별하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깊은 신뢰가, 믿음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획득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성을 얻게 하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성된 전 세계에 지금 한 80억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이 가운데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 인구가 4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살아낸 삶의 행적을 저는 세 주에 걸쳐서 추적해 볼 것입니다. 마치 수레가 지나고 나면은 그 바퀴 자국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듯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삶을 조심스럽게 되짚어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에 살았으며 그의 삶의 정황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그가 믿음을 검증받았는지.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는 독특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살았던 사도시대 때가 독특하듯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는 독특해요. 독특하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면서, 환경과 문화는 전혀 다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알지 못하고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알다라는 동사를 에피스타마이라고 합니다. Based on my 성경 행적 없네. 시켜야 되는데. 예? 어디요? 아, 이거 시킬까봐 안 나왔다고요? 아, 그랬구나. 이 나의 허물을 어찌할꼬. 오케이. 자, 입주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 비, 오, 근데 에, 비, 중간에 저건 S 발음이 납니다. 에, 비, 스, 다, 마, 이. 세 번째, 이게, 우리 보통 보면, 미크론, 마이크론 할 때 M 자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피 스탄마이.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서 있다. 제가 자연스럽게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긴 시간의 접촉을 통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누가 몰래카메라로, 아, 목사님 이제 설교할 텐데 종이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강대상을 만들자. 몰래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기댔다고 생각해봐요.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허물어지겠죠. 이래서 설교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강대상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튼튼하다는 것을 긴 시간의 접촉을 통해서 저는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에피스타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긴 시간의 접촉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나 이해. 저희 집 아래층 차고에 이제 세탁기가 있습니다. 뒷뜰로 이어지는 유리문이 있는데 가끔 그 근처에서 도마뱀이 출현해요. 처음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을 때 아내가 도마뱀을 마주치는 순간 저는 그때 3층에 있었는데 끼악 하고 이 데시벨이 이만큼 올라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갔죠. 도마뱀하고 서로 막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뱀은. 그 뒤에 도마뱀이 한 몇 차례 이제 나타났고, 지금은 도마뱀이 딱 보이면은요,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도마뱀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지나가요. 아, 여기는 도마뱀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 도마뱀은 위협적이지 않다. 긴 시간의 접촉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나 이해가 제 안의 마음 가운데 생겼고 이런 알을 헬라어로 에피스타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 에피스타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미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장차 자신의 유업이 될 땅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칠 곳이었지만 에피스타마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지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채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메시지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성경은 갈대아 우르라고 그럽니다. 갈대밭이 있겠지? 아닙니다. 갈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페르시아 전쟁,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걸프전이 일어났던 페르시아만 근처에 아브라함을 둘러싼 가정 환경이 어땠을까? 그의 부모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환경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떤 성대가 있는 곳에 살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는 여기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어떤 말을 남기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관련된 어떤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남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나홀이고 하란입니다. 세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이 어딜까요? 무슨 강일까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대한 아주 천몇백 킬로 이르는 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나중에 보여줄 땅이에요.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헤브론까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르라는 곳이고 여기가 걸프만입니다. 걸프. 그렇다시피 페르시안 걸프죠. 이게. 여기에서 헤브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500km. 여기서 여기까지 1500km. 3,000km의 길을 약 3달 내지 4달에 걸쳐서 가는 여정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달린 사륜 구동 자동차라도 이 여정은 두려움이 생기는 여정이에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해외로 이사할 때 여전히 큰 일이에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뭐 아이들 교육, 거주지, 직장 고려될 상이 너무 많죠. 무엇을 처분해야 되고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주 복잡합니다. 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뭐 구세군 해관에 이 짐은 건네주면 되겠다. 대부분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하죠. 그러나 지도도 없고 정보가 극히 적었던 4천년 고대 사이에서 자기 지역 밖을 벗어나는 것에는요, 무서운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떠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여정 앞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중동의 그 극심한 기후변화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강을 건너거나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도 해야 되고 항무지를 지나면서 길을 잃을 가능성도 많고요. 야생동물의 공격, 강도대의 약탈과 또 표적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험은 아까 3, 4개월 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식량과 물 부족, 위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예배 드리는 이때가 2025년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년 전에 조선에서 전 세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지도가 있었을까? 지도가 있었어요. 그때 그린 지도 잠시 한번 볼까요? 예, 아니, 전 세계는 아니고요. 여기가 중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일본이에요. 이게 실제는 한반도가 일본에 비해서 일본이 1.7배가 커요. 근데 여기는 뭐 10배 이상 큰 것 같죠? 대한민국, 이거, 우리나라가.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가 이제 가로 164cm, 높이 148cm의 대형 지도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의 지도가 저랬습니다. 인식이. 그러니까 이 지도를 따라서 일본을 인식하면 어때요? 실패하는 거죠. 근데 4000년 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지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여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이동수단이 다양하게 뭐 비행기나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지만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 때는 대부분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을을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부족 중심, 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상호 의존해서 살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출발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땅, 불확실하고 미지의 땅, 어떻게 가야 될지도 정말 두려운 땅, 어떻게 출발했는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긴 시간의 접촉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나 이해가 있을 때 쉽게 따를 수가 있다. 그것이 없을 때 힘들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3,000km 밖에 떨어져 있는 그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신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게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존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입국해서 선교를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돼요. 그 사이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의료 선교도 하고 교육 선교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6.25가 일어나기 전에 한 1930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했는데 하루는 양반 한 사람이 몸에 심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오는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고문 부위가 너무 심하니까 주위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제 몸이 심한 종기가 났습니다. 선교사님께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1928년에 페니실린이 발견됩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가루 형태로, 나중에는 태블릿 형식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주사 형식으로 페니실린이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 형태의 어떤 가루약을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그에게 페니실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항생제입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 약을 받아들고 그 양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약값은 얼마입니까? 선교사님은 선교할 목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죠.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 가셔서 드시고 나오세요. 그 약을 받아 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짜로 주는 것에 보니 의심스럽다. 이 가루약이 이렇게 심한 종교를 낫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약을 길거리에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확신하는 사실과 충돌할 때 이 작은 알약이 이런 극심한 종교를 낫게 한다고 말도 안 돼. 그것을 공짜로 준다고 그것도 미국 선교사님의 페니실린 처방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선교사님이 허탄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고 신뢰가 있다라는 그런 인격에 대한 그분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래서 말씀도 믿고 어떤 의료적인 처방도 유익하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긴 시간의 접촉을 통해 굳어버린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꾸준하게 지금 여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설정된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두벅두벅 나아가는 거예요. 각인에게 목표가 다 있겠죠. 뭐 5년 내에 나는 내 집을 마련할 거야. 아니면 뭐 10년 내에 5억을 만들 거야. 이렇게 목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목표 지점이 의외로 멀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학교로 보고 이 학교가 끝나면 종료되면 어떤 지점을 향해서 미시 땅을 향해서 죽음 이후의 그 땅을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헤브론까지 오는 그 여정이 미지 땅이듯이 정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 토양은 어떤지 기운은 어떤지 인포메이션이 전무예요.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로 진입할 것이에요. 이런 현실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십니까? 나는 데스티니가 있다.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근데 가본 적이 없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확정해 주시지만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신분과 데스티니에 관한 위대한 선생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니까 흙으로 돌아갔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는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이에요. 흙에 속한 자, 즉 첫 아담이 입었던 육체를 입은 상태로 모든 사람이 지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의 형상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지점까지 간 적이 없어 아무도.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냐고요. 이 확신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가다가 흔들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통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아세요? 플로렌스 체드윅.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1952년 7월 4일 한국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미국에서 1952년 7월 4일 미 캘리포니아 남부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 해변까지 저는 LA 롱비치 해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한 35km 거리예요.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 해변까지 35km를 수영하는 것을 결심해요. 이미 플로렌스 체드윅 여사는 영국 해협을 왔다 갔다를 성공한 최초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시도를 합니다. 당일 날씨는 짙은 안개로 뒤덮여서 시야가 이렇게 흐릿했다라고 하고 수온이 매우 낮아서 마치 얼음 욕조 같았다고 합니다. 짙은 안개와 낮은 수온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견디면서 약 15시간 45분 동안 수영합니다. 수영하는 모습 볼까요? 15시간 45분, 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해서 15시간 45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수영할 수 없다면서 호위하던 보트에게 손질해서 물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배에 올라서 얼마 안 되어 롱비치 해변까지 그 지점에서 올라온 지점에서 800m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자회견할 때 플로렌스 체드윅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오직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다면 저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다시 도전하고 동일한 짙은 안개 속에서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 아무도 가본 적이 없죠. 미지의 세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때, 믿어질 때, 믿음이 생성되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 안 보이는데? 800m만 가면 돼. 주님의 약속이 현실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까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인류와도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 3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고 죽음을 당해서 땅에 묻혀있던 무수한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지옥스러운 상태로 영원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고 영광의 몸으로 영원에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이다. 3절 보십시오. 이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믿어지냐고요.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이나 말씀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능이나 기회가 무엇이지? 내게 있는 시간들, 성경을 풀어서 내용을 밝히고 그래서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지혜 있는 자의 반열에 들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는 어떻게 결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있을 곳이 결정이 돼요. 그가 보낼 영혼이. 그런데 그 개인의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어떤 지혜로, 어떤 지위로 보내게 될 것인지는 주 예수를 영접한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와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1993년에는 네덜란드에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암스테르담에 살 때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때 소개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본 영화인데 흑백으로 처리된 3시간 15분짜리 영화예요. 쉰들러 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학살로부터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시작하죠.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를 찾아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가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고위 관리들에게 친분을 쌓고 뇌물을 바쳐서 공장을 인수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뭐 유대인들 얼마나 그 노동력이 값싸겠어요. 헐값으로 막 그들을 확보해가지고 공장을 돌리죠. 사업을 확장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 포로 가운데 이츠학 스턴이라는 사람이 회계사예요. 이츠학. 성경에 어떤 인물 같아요? 이츠학. 오, 이삭입니다. 이삭. 저 웃음소리는 뭐죠? 회계사 이츠학 스턴이 이 공장에 회계를 맡으면서 쉰들러가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태인 학살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탑에서 나치 장교가 장난 삼아서 표적으로 해서 총을 쏘면서 막 죽이는 그러한 잔혹함을 보면서 점차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1944년 나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해서 그곳에서 대량 소각하여 없애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태어난 원래 고향 체코 브르멘체의 공장을 이전하고 자신이 모았던 그에게 가방에 가득가득한 도이치마르크 그를 탈탈 털어서 나치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고 유대인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공장으로 데려갑니다.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1,100명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 리스트 작성하는 것이 영화 제목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영어로는 쉰들러스 리스트 그렇게 되죠.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금으로 만든 반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반지나 뭐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삶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이 반지를 만들기 위한 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1100명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이빨 으금니에 있던 그 금을 와인을 마시고 옆에서 벤치로 빼서 그것을 급히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로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화 장면이 이어집니다. 소리 울리죠.
A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보낼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의 장소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미지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실수 없이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없자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이 분쟁들 다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영원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독특한 환경인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